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의 내용도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인데 이제 그 어제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4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 그 후에 펼쳐진 삶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조금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제 임신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이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그 하와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출산입니다. 첫 번째 출산. 첫 번째 이제 아기를 낳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여자분들은 뭐 이때 하와의 두려움이 어떠했겠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하와에게 내렸던 그런 그 저주가 뭔가 하면 네가 잉태하는 그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첫 번째 그 잉태를 하게 될 때. 아기를 놓게 될때그 하와가 가졌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뭐그 상상을 초월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뭐 앞서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와가 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고백 속에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아벨입니다. 아벨. 그런데 이제 2절 부분을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훈했겠는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독특한 분들이죠. 왜 독특한 분인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맛본 사람이냐? 에덴 동산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하나님과 완전한 임재를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유일하게 맛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연유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가 하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소위 신라권이죠.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 신라권에서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건가 하는 것을 또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이제 또 입게 됐느냐? 그런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제 너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그 어떤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자의 후손, 앞으로 하와가 낳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파괴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를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비극적인 삶, 그렇지만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아마 이 지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녀를 낳았을 때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벨과 그리고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것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게 됩니다. 몹시 분해서 어느 정도 안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안색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색이 바뀌었을 때, 야, 아니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내용이라면, 야, 네 왜 선을 행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가인한테 책망하시기가 어렵죠. 분명히 가인은 자기도 자기가 드렸던 그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들이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은 정성의 문제인가, 그 말은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이게 좀 차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양의 피를 요구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농사 짓는 가인보다는 아벨에게 뭔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대신 이것은 아마 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뭔가 정성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해석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의 해석은 오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한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다, 제사가 어떤 제사다 라는 것들을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의 해석을 많이 취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어떤 제가 드렸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중심의 제사였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계시, 진리의 어떤 근거한 예배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런 해석을 취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냥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 정성이 중요하지만 정성보다도 사실은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그 계시의 말씀은 내려놓고 정성 중심에,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헌양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저 자신의 예배를 보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저는 정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성보다도 사실은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들 혼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결국 이 예배가 거부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죄가 엎드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야기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는 너를 지금 소유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그 죄에 굴복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야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번역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덜로 가자, 덜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덜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덜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제가 드렸던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아주 고의적이었다는 것.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야, 우리 같이 좀 들로 가자. 한번 좀. 그래 갔다가 거기에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인이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바뀌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자기의 예배가 받아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그렇지만 그 분노가 누구한테로 지금 향하게 됩니까? 누구한테로 향하게 되죠? 예배가 받아들여진 아벨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비교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교식으로 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까지 결국 하게 됐느냐? 저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다른 선택이 그게 없었으니까 저 아벨만 없었으면 내 것이 받아들였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가 둘 다 안 받아들여졌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비교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의 제목이 신라곤의 삶 두 번째인데, 이 신라곤의 삶에서 이 인간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하는 것,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비교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제는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실패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비교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었던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풀지 않고 이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동생을 가인은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형제지간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과 분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는 진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비교의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여지는데 내 의견은 매일 거부가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많은 분들이 진리를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삶으로 가려면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혈이 우리들 속에 다시금 본받아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뿌리칠 수 없는 이 비교의식들을 깨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어떤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장에는 9절 말씀에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지금 네 아우가 어디가 있느냐? 너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너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똑같습니다. 그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자, 그러면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저주의 내용이 뭔고 하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물 주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네가 네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3절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은 나를 피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가인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지금 치를 떠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가인이 지금 치를 떠는 것은 자기가 행한 그 죄가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치를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벌이 너무너무 가혹하다, 어느 것 때문에 지금 치를 떨고 있죠? 가인이 지금 가슴을 치는 것은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이 땅을 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슬픈 현실, 이 슬픈 현실 때문에 가인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고 하면 내가 범한 잘못 때문에 가슴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조품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모조품의 회개는 뭔고 하면 자기가 했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주어진 슬픈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어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책망,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치를 떠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치를 떠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벌이라는 것은 내가 범한 잘못에 비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했던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보호받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저희들이 참 자주 이 본문은 설교를 듣는 본문이 아닌데, 이 본문은 오늘날 도시를 이해하는데, 오늘날 이 문명사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 도시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녹을 낳은 후에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성을 샀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그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에녹이 했던,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진하여서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가라 말씀을 했는데, 가인은 성,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동기가 뭘까요? 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아담에게, 가인에게 주어진 벌이 뭐였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건데, 이제 가인은 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는 무슨 선택을 하느냐? 좋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 그 저주를 한번 극복해 보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성을 쌓게 됩니다. 나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 성을 쌓고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인간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보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전, 그 안전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도시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 마치 도시는 무엇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 사람들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와 더불어 살면 우리들의 삶은 안전하고, 이 도시와 더불어 살면 우리들의 삶은 복되고 풍성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이 도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제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습니다. 메떼고의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 라멕이 또 무엇을 시작하느냐? 일부 다처 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라멕이 지금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제 그 어떤 건설한 그 도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일부 다처. 하나님께서 가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건설한 도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는 일부 다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의 규례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한번 보시면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야발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잘 보십시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방목하다가, 오늘날로 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방목하다가 그것을 집에서 육축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경제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경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가축들 노상 돌아다니는 것 잡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깨우치게 되느냐? 그 가축을 키우는,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경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난 21절 말씀을, 그의 아우가 있는데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유발, 이름이 주로 발자로 돌아가는데 유발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은 무엇이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예술적인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예술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음악과 예술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그 성에서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수금과 퉁소를 개발하면서 예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느냐? 22절을 보시면 실라 두 번째 부인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두발가인은 뭔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바로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군사역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리와 그런 쇠들을 통해서 그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힘을 키우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 이제 이들의 조상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는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칼의 노래. 어린애들이 나를 좀 상하게 했는데 나는 걔를 죽였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입혔던 자들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을 거다. 이러면서 라멕은 무엇의 노래를 부르느냐? 보복의 노래, 칼의 노래. 나를 상한 자는 내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고통을 준 자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여버린다. 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인간 문명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용품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전을 이제는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으로서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 우리를 벌 주시겠다고요. 우리를 유리하며 방황하게 만드시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내가 극복해 보이겠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문화적인 발전 그리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혁신 그리고 또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서 뭐를 부르느냐?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누구든지 나를 상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문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명의 실체라는 것. 이 도시의 삶의 실체가 바로 이 가인의 문화에서 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뭐 마치겠는데 25절 26절에 일어났던 가인의 문화 속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을 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가인의 문화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는데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거대해지는 그 가인의 문명 속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라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냥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정말 성령과 신령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는 진리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비교식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인처럼 무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 그리고 쾌락, 경제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고 그 중심에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도시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셋의 후손들처럼 이 한 해도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그 뱀의 후손들,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